자,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내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 함께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 믿음의 원리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하실 수도 있어요. 신앙의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나부터라는 거예요. 나부터 비행기를 우리 다 타보셨어요. 그렇죠? 국내선이든 국제선이든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가장 먼저 Captain's Announcement가 있어요. 그렇죠? 이 패신저들을 환영하는 Captain's Announcement가 있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뭐죠? Safety Announcement가 있어요. 그렇죠? 안전에 관한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안전에 관한 정보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해 둘 게 뭐죠? 내 좌석에서 가장 가까운 출구를 기억해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비상상태에서 머리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질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어린아이와 함께 여행을 하는 부모든지 어른이라면 이런 비상상태에 위에서 마스크가 떨어지면 누가 먼저 써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먼저. 그렇죠. 언뜻 생각해 보면 부모로서 아이를 먼저 도와야 될 것 같은데 위급한 상황에서 호흡이 곤란한 어린아이를 먼저 돕는 게 어른의 도리일 것 같은데 나부터 쓰라라는 거. 이게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숨을 안전하게 쉴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남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나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없는 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맛보지 못했는데 내게 없는 은혜를 어떻게 나눌 수 있겠냐라는 것. 나부터 시작하는 거죠. 저는 목양을 하면서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볼 때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를 옮겨갈 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들의 신앙 문제, 자녀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교회를 옮깁니다라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자녀 교육 때문에 교회를 옮겨 다니다가 결국 자기 신앙까지 다 까먹는 분 많이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게 수없이 이야기해 주죠. 성경의 말씀 그대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메지 마라.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거든요. 성경이 주시는 말인데 그걸 수없이 이야기해도 미리미리 결정해 두지 않고 그 상황에 와서 결정하려고 하면 타협하기 쉬우니까 미리 결정해 둬야 된다라고 수없이 이야기해 주지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영혼 구원하러 선교지도 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로 하나님께 인도하면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느냐고 목사를 아예 설득하려고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마음은 선한 마음을 먹었어요.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을 주께로 인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는데 결국은 자기 신앙까지 다 까먹는 것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뭡니까?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린다라는 것. 그래서 해답은, 성경에서 말하는 해답은 나다. 내 가정의 해답은 나다. 우리 교회의 해답은 나다. 나부터 은혜 받고 나부터 예수님의 임재를 맛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리고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누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지, 누가 누구를 살릴 수 있는지 이 그림을 그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율법사가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 율법사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와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율법사가 주님을 찾아온 이유가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를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의도와 목적은 불순했습니다. 의도는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께 물어봤던 이 질문,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만큼은 인생을 사는 어느 누구라도 던져봐야 할 질문이에요. 내가 구원을 얻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젠가 이미 이 질문을 던졌고 그 답을 얻었기 때문에 목요일 저녁에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답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이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가 오늘 답을 하죠. 오늘 그 답이 몇 절에 있죠? 27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다 한번 읽어보고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이 율법사가 답하는 것을 볼 때 타이틀만 율법사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버리잖아요.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대답이 옳도다. 무슨 말이에요? 그래,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가지고 있어. 그건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28절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다시 한번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주님이 말씀하는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그렇다면 이 율법사가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이제 주님이 곧 비유로 말씀해 주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나오는 강도 만나서 거진 죽게 된 그 사람처럼 율법사도 거진 죽은 영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이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주님이 이미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이 율법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그 사람이 바로 너야. 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주님이 선을 분명하게 거두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가 주님이 뭘 이야기하는지 이해를 해요,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이야기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혹시 말이 통하지 않는 분과 대화해보신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이런 사람과 대화하고 있으면 대화가 계속 하고 싶어요? 아니면 거기서 딱 끝내고 등을 돌리고 싶어요? 대화하기 싫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주님이 이야기하시는데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이런 사람들까지 돌려보겠다라고 비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랑 맞지 않다고 딱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야기했는데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딱 돌아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주님의 비유가 시작돼요. 30절. 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 방향이 어디서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가지고 있던 거 다 빼앗겼습니다. 옷도 거의 다 빼앗긴 것 같아요. 그리고 거진 죽을 만큼 맞아서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누구죠? 제사장이 지나가고요. 두 번째는요? 레위인.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거진 죽어서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사람. 아직 죽은 건 아니에요. 살아있는 건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강도 만난 사람이 오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던 이 길, 그러니까 사람들의 길이, 사람들이 자주 오지 않는, 그러니까 강도가 숨었다라가 매복했다라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탈하는 이런 길이 아니라, 외진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 한복판이었다라고 생각해봐요. 이게 바로 성전 바로 정문 앞이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의 광장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제사장인데 저 사람 레위인인데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면 오늘 이 두 사람이 여전히 못 본 척하고 지나갔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을 도와주었을까요? 답은 너무 쉬워요. 그렇죠? 자,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으면 분명히 이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으니까,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결국 이런 행동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사람, 진짜 내 모습, 나의 신앙의 성숙도가 어디에 나오냐라는 거예요. 바로 아무도 보지 않고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신앙의 성숙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위에 어른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미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계셔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개 취급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일반 사마리아인이었다면, 보통 사마리아인이었다면 조상 때부터 우리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여기는 유대인이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되어서 길거리에 버려져 있다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잘 됐다. 잘 됐어. 그렇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33절 끝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33절 끝을 보면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건 감정이에요.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이건 박수 치질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누구든지 이 감정은 들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이 사람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감정에서 끝난 게 아니라 어디까지 나갔어요? 삶이 따랐다라는 거예요. 행동이 따랐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내 짐승에 태워서 모텔까지 가서 치유해주고, 그리고 다음날 떠나면서 주인에게 데나리온 두 개를 주면서 잘 보살펴달라고,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 돈을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 첫 번째는 뭐예요? 만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강도 같은 사람. 내게 상처 주겠다라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아틀란타에서 그걸 경험했습니다. 이사를 오면서 물건들을 인터넷에 좀 팔아야 돼서 팔았는데 어떤 사람이 내게 사기를 치려고 작정하고 온 거예요. 긴 스토리를 짧게 하면, 야, 그런데 제가 참 조심스러운 사람이거든요. 웬만해서 그런 거 안 넘어지는데 제가 거기에 훅 넘어갔어요. 한 1,500불 손해볼 뻔했는데, 야, 하나님이 그 1초 2초 상관에 은행에서 딱 막아주시는 거 있죠. 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구나. 근데 사람들은 우리를 해치려고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강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만나나 마나한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나 마나.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내 인생에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사마리아인들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스피드가 아니에요. 인생은 역시 방향이더라고요. 자, 오늘도 강도 맞는 사람이 방향을 어디에서 어디로 결정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처음 나오는 여리고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첫 번째 있었던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 성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허물어 털어야 될 성이 어떤 성요? 여리고 성. 그런데 이 유대인이 거기 가서 살겠다라고 거길 간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야지 여리고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다 보면 결국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다 뺏기하고 내 영혼까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영혼이 흉년이 찾아왔어요. 영혼의 기근이 찾아왔어요. 무슨 말을 더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영혼의 기근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기갈이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면 그게 바로 기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는 그 순간이 우리 마음에 이미 흉년이 찾아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은 내려가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유지해서도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올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늘 부르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나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나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위를 향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올라갈 때 빛과 사랑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냐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 만났을 때 혼자 있었다라는 거. 이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신앙의 길을 가는데 혼자 가고 있을까?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우리 어저께 저녁에 청년부 구역예배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우리 청년부 모이면 4명, 5명 이렇게 모였거든요. 그런데 어저께는 제까지 9명이 모였어요. 9명. 다음에는 12명 채우려고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12명 딱 채우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몸이 나를 보호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신앙의 여정 홀로 갈 수 없습니다. 같이 가면 부딪혀서 아픈 거 제가 알아요. 교회 안에서 마음 상하는 일 한두 번 있었습니까? 그런데 홀로 있으면 강도 만나기가 쉬워. 같이 있으면 같이 싸워줄 사람이 있는데. 저는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고 훌쩍 가시는 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 신앙을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웃는 분들 계시죠? 양심이 찔려서 웃는 줄로 믿습니다. 홀로 가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과 나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행복해. 그런데 그러면 십자가가 안 만들어져. 주님과 나만 있으면 이게 무슨 십자가예요?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짝대기는 늘 하나 더 있어야 돼. 나와 우리를 연결하는 짝대기가 하나 더 있어야 그때 십자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 그렇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다 강도 만나지 말고 여러 명이 있다 강도를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릴 때 이런 포스터들 참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기억 안 나세요? 뭐 넘어가겠습니다.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아. 우리 어릴 때는 왜 그렇게 학교에서 포스터를 많이 만들었나 말라. 그렇죠. 뭐 쥐 잡는 날도 있고요. 뭐 참 많았는데.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율법사가 던졌던 질문이 있고 주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율법사의 질문이 뭡니까? 주님께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비슷한 질문인데 주님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똑같은 질문인데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달라요. 율법사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다르다라는 거죠. 율법사의 관심은 누구예요? 누가 내 이웃이냐? 이웃에 관심이 있어요. 누가 나를 도와주냐? 누가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고 주님의 관심은 끝까지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요? 지금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율법사가 바로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사가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되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율법이 그를 살려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던 그 충성이 그를 살려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함으로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 율법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과 바리새인, 아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를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는데 코피 정도 터질 정도예요. 도망가다가 넘어져서 무릎 정도 까진 정도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와서 도와주려고 하면 그 도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내 자존심 때문에 못 받아. 근데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강도 만나 있는 거 다 빼앗겼습니다. 옷 다 빼앗기고 벌거벗김을 당해서 거반 죽게 될 정도로 얻어맞고 길거리에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도와주는데 그 도움도 받더라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 주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를 가끔은 이런 상황들로 몰아가시는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율법사가 거반 죽게 되지 않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들까요? 안 붙을까요? 이미 내게 있는 율법이 있는데, 이미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는 존귀함이 있는데, 존경을 받고 있는데, 아니, 갈릴리에 올라온 그 시골 청년, 이제 갓 서른이 넘은 시골 청년, 그것도 무슨 출신이에요? 목수 출신이 전해주는 그 복음, 그게 뭐가 중요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겠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영혼이 거반 죽게 되었으니까 이거 아니면 너 안 된다라고 주님이 주는 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그런 걸 인정해 줘야 돼요. 내 영혼이 거반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열린 그 보혈, 그 피로 오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해 준 것처럼 내 죄악됨을 주님 치유해 주십시오.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테케라 해달라고, 주님이 나를 보호해달라고, 주님이 나를 내 인생을 책임져달라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상태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반 죽게 되었다라는 걸, 내가 아직은 내가 해볼만 해가 아니라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기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형편이 거기 가서 어쩔 수 없이 하지 말라는, 이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포인트예요. 오늘 강도 만난 자처럼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죽을 형편 되어서 그때 주님 만나면 힘드니까 그 전에 이미 네 영혼의 상태를 알고 주를 붙들어 달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거기까지 가지 말고 깨달아 달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이 율법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셨듯이 우리 인생에도 우리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시는 것. 자,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에 되어서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도 이제는 어느 누군가에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인생 살아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거반 죽어가는 율법사의 영혼도 살려낼 수 있는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 그 복음, 그 은혜 우리에게 이미 나누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느 누군가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군가의 인생에 결코 만나서는 아니 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나 마나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만나야 되는, 만나지 않고는 아니 될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